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 참모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간으로 4일,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부터 9시 27분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한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고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밤 북한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최초 북한이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행위는 남북 간 9.19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과 관계기관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사 배경과 의도를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이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재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한 간 공조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국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금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를 했고 미국과 한국이 이번 발사와 관련해 갑급에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자국 영토나 배타적 경계수역에 날아온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내각관방과 방위성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4일 오전 11시쯤, 미국 시간으로는 3일 자정쯤 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관계자 등 143명을 태운 보잉 737기가 어젯밤 플로리다주 잭슨빌 소재 해군공항에 착륙하다 강에 빠졌지만 사망자 없이 21명만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쿠바 관타나모 군 기지를 이륙한 이 전세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에 멈추지 못하고 세인트 존스 강에 빠졌지만 강물이 얕아 탑승자 모두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니 커리 잭슨빌 시장은 사고 직후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밝히고 잭슨빌 보안관리실은 해병대 특수부대도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안수영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번 주 미 동남부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여 개 주에서 이전에는 아무 규제 없이 사용됐던 플라스틱 봉지나 플라스틱 빨대, 그러니까 상점에서 쉽게 대량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 용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빨대나 봉투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이 쓰레기들은 태워지거나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상당 규모가 바다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특별히 해양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해양 동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우려입니다. 이번 주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사는 이런 우려를 더하게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해변에 떠밀려온 돌고래 뱃속에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플라스틱 봉지 두 개와 풍선 조각이 발견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고래가 삼켰겠죠. 해변으로 밀려온 고래를 발견했을 땐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고요.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돌고래는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돌고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다 오염 때문만이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고래 뱃속에서 나온 증거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풍선 날리기를 멈춰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운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 오염은요, 결국 바다 생물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메리 홉킨이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Dance forever.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브루키니 모델.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차림이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표지에 실렸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인 브루키니와 머리에 히잡을 쓴 모습으로 해변에 누워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브루키니는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분을 모두 가리고 몸에 붙는 긴 팔과 긴 바지의 형식의 옷입니다. 남성 독자가 대부분인 이 잡지는 비욘세, 티아라 뱅크스 같은 여성 톱스타를 주로 표지 모델로 기용해왔습니다. 이 브루키니 차림의 여성이 표지를 장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에 전했는데요. 자, 모델의 이름은 헤일리머 에이든. 그녀는 케냐 난민 수용소에서 자랐고 7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간 후에 히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리머 에이든은 이젠 정치인, 기업인, 텔레비전 리포터 등 눈에 띄는 자리에 성공한 히잡을 쓴 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BBC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히잡을 왕관으로 묘사했고 그해 7월 유명 잡지 일루어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이 브루키니는 아헤다 자네티라는 호주의 무슬림 여성이 처음 보인 수영복인데요. 자네티는 무슬림 여성이 호주의 해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브루키니를 고안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기경제. 미국 노동부에서 파트타임 계약자 노동자, 기경제 노동자들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기경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우버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으로서 기경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29일 기경제 분야의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묻는 질문에 의견서를 통해 자영업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 또는 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관행에 따라서 이 업체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상장한 리프트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업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해석은 기경제 기업들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 음식 배달 등 다양한 기경제 서비스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우버 운전사처럼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노동부의 이날 해석에 따라서 해당 기업은 독립계약자로 규정된 자사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병가, 건강보험, 초과 근무수당 등 노동법령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독자들 관심 또한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기사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건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러시아 정상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게 김 위원장의 목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 부담을 줄 만한 결과는 없었다는 평가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요. 북한이 대미 지렛대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러 정상 간 만담은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이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이 북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이 경제적인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출신 학자죠.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얻으려고 했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문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안에는 이 노동자들을 다 북한으로 돌려야 보내야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논의를 했겠지만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는데요.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논의한 걸까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사전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 문제가 이날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으로 뭐 논의된 건 아니고요. 분명히
네.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약 2시간의 단독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까지 한 5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만큼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다양한 관심사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러시아가 뭐 거의 10년도 넘게 폐기됐던 육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다른 배경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러시아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네요.
예.
이때 육자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북핵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또 북경과 어느 정도 국경을 접한 강대국의 입장에서 조금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극동 지역 진출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도 부합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북한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식 담판을 통해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조금 무디게 하면서 제재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육자회담 재개를 바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방편,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육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은 뭐 6자회담 무용론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과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은 성과가 없었고 따라서 돌아갈 용의가 없다는 게 정권 출범 초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협상으로도 지지부진한 비핵화 진전이 다자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리는 조금 만무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논의가 자칫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봤고요. 다음 네.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선양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네. 이현철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안면권 넘어 한국으로 오려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그 신양에서 체포됐거든요.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아침 전에 어떻게 사이에 잡혔어요.
성 목사는 이들 두 사람과 다른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 외곽에서 피신 중이던 올해 9살 난 최모양이 외삼촌과 함께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송은혜 평택 성비전교회 목사는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이 이번 달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던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과 다른 5명 등 탈북자 7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선양 이 외곽의 한 주택에서 머물다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브로커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 거주하는 최양의 어머니는 북한에 있던 딸과 오빠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현재 딸이 겪고 있을 고통이 무척 비토망한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안에 붙잡힌 최모양의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고 하는데요.
예.
최양의 어머니가 딸과 헤어진 건 3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이제 돌봤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딸을 북한에 두고 온 것도 미안한데 이번에는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돼서 더 아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최양 어머니는 지난 28일 저녁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딸과 오빠의 체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고 또 29일에는 외교부를 찾아서 한국 정부가 딸의 석방을 위해 나서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서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탈북자 관련 단체들도요. 이 최양의 구명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죠.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요. 한국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최양 어머니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했던 송은혜 목사는요. 외교부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석방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또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탈북자들이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탈북자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양의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자녀들이 북한에 끌려갈 것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린 딸의 강제 북송만큼은 막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목소리를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를 만나겠다고 언제밖에 없는데 제발 그건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
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요. 최양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북송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 또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최양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생각이 다른데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지 난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인권단체도 강제 송환을 막으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 소식을 취재한 김영권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17년 11월 중국 공안 당국이 4살의 어린아이 등 탈북민 10명을 선양에서 체포했다고 탈북민 구출단체가 밝히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또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인 연대도요,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그런데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난 2012년에 그 한국의 박선영 국회의원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당시 3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달라라고 단식 농성을 3주 동안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었죠.
네.
또 중국 정부의 이런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년 동안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8년 공안에 체포된 60명 가운데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이례적으로 석방해서 정책이 변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탈북자 구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요.
네.
탈북자들이 최근 북한으로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국행 시도가 드러난 탈북자들은 관리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유엔은 이렇게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은요, 지난해에만 적어도 2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11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의적 구금은 법률에 반해서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한국 통일부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남성은 38명, 여성은 191명, 이렇게 해서 모두 229명이고요. 또 지난해에도 모두 1137명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네, 대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의 선택 다음 뉴스도 알아볼까요?
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북한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병원비 200만 달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맨앤데즈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00만 달러를 미 정부에 요구했다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맨앤데즈 의원은요. 북한이 원비어의 이른바 몸값을 요구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한 것 역시 터무니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도요, 북한 요구를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미국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투옥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살해한 뒤 200만 달러의 의료비를 미국에 청구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관련 보도를 처음으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2017년 혼수 상태에 있던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에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은 여기에 서명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청구서가 미국 재무부로 보내졌는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으나 이후 지급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된 돈은 없다. 뭐 200만 달러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당시 원비어 석방을 위해 북한에 보내진 조셉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이 이런 문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조셉윤 전 대표는 일단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와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5월 북한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물론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와 관련된 일정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첫 정상 외교로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서 이달에도 활발한 대외 외교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우군을 확보하고 또 이걸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정상회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4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순서라는 얘기인데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은 올해로 국교 수립 70주년을 또 맞았습니다.
네.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시 주석이 평양 방문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중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이 될 전망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그 전에 다시 베이징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을 합니다만 그런 뭐 상황은 크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길을 찾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30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에서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또다시 비난하면서도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게 이런 상황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에 따라서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지 아니면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생길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쯤에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이 기간에 한국도 갈 가능성이 있나요?
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이를 토대로 3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미 이렇게 3자 정상회담을 이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단초는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동의 그리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 약속입니다.
네.
현재 미북 간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진 않습니다만 어쩌면 올해 말 이전에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오늘 소식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근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전해드렸고요. 또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 7명 그리고 이들을 구명하고자 하는 각계의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 또 북한이 원비어 석방 당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이달 미북 협상 전망도 짚어봤습니다.
네. 자,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오늘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사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는 10년 동안 앤드류 조 씨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던 북한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는 180여 일 동안에도 미국을 택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는 뭐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항상 그냥 그런 데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죠. 라디오나 뭐 이런 책이나 그런 단어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조금씩 자신이 나아져가는 거 그거를 느껴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시나요?
일반 대화, 일반 용어는 이제 지금 알아듣고 그거를 또한 내가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거는 아직 잘 안 되죠. 네.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앤드류 조 씨는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란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인터뷰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 자기는 너무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나라라고.
미국에 대한 조 씨의 평소 생각은 러시아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미국행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류 조 씨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에서 난민 심사를 거친 그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난민 정착 보호조국 직원들이 마중 나와요. 우리의 모든 서류를 거기서 이제 검토하고 배치를 해요. 너는 뭐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너는 뭐.
그리고 2010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1,300km쯤 떨어진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정착보조국에서 알선해준 직장이거든요. 6개월간 일했어요. 큰 빌딩이 이제 밑에 이제 라운드리. 빨래방이죠.
애틀란타 시내 대형 호텔 세탁실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몸고생은 각오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직장을 일단 잡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 혜택이 다 끊어져요. 병원, 의료보험이 이제 8개월 그건 보장됐고 푸드스탬프는 한 6개월 정도는 보장해주지만은 집세와 교통수단이 끊어진 게 이제 내 직장 잡은 이후에 3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게 끊어졌고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두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대형 한인 식료품점.
야 이거 치워버려. 이 보리라는 말을 나는 실제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보리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박스를 창고에다 갖다 열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해되죠.
익숙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소위 생활용어들. 그래서 조 씨는 남보다 더 긴장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한인 식료품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이제 그런 추천으로 현대 업체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차 부품들, 오디오 공장이었는데요. 그 라디오를 이제 제품을 검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부품들을 조립하고 검사를 거쳐 포장하는 일, 입출고 관리 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일할 만했어요, 저는. 수입도 괜찮았고요. 1년 동안 이제 일했고 이제 정직원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연을 받던 이게 정직원을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이제 오르고.
세 번째 직장을 갖게 되면서 조지아주와 이웃한 미 남부 앨라베마주로 이주한 조 씨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보장받는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 온 지 2년 5개월 만에 미국에서 첫 번째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게스트테이션 들어가서 게스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흑인강도 가족 이제 내 전화를 보고 받고 제가 이제 흑인강도 했는데 길을 잠깐 물었었어요. 길을 어딘가 이제 물어보면서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보좌관 자리에 가르쳐준다고 가지고 차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그냥 당했어요.
길을 묻는 조 씨를 도와주겠다며 조 씨의 손전화를 자신들의 차로 가져간 흑인 가족.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조 씨는 전화기를 달라고 말했고 조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운전대를 잡았던 흑인 남성은 조 씨의 몸을 반쯤 실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막 달리는 거예요. 내 몸 들어간 상태에서 막 달리는데 그때 그들이 나는 계속 차를 세우라고 했고 계속 이제 안 세우더라고. 계속 가면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차는 거죠. 머리를 차고 이 손을 차면서 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난 달리는 차에서 떨어졌어요.
흑인 가족은 조 씨의 손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머리도 터지고 이 뒤에도 이제 막 다 찢기고 막 그랬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바닥에 굴러떨어져 신음하던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 씨의 팔과 다리, 머리와 손 등 몸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크기가 다른 흉터들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 씨가 들렀던 지역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조 씨는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 오신 걸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 후회는 안 들더라고요. 아우, 굉장히 진짜 아주 큰 충격이었고 또 사건이었는데 그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후회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북한에서 스스로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미국을 선택했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었어요. 예, 설사 미국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게 지난 기간
사고 이후 꿈 같던 직장도 잃고 몸도 아팠지만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살았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서 정신의 상처가 아물게 한 어떤 계기가 혹시라도 있으셨으면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의 이제 그 애틋하고 예, 그들의 관심, 뜨거운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그런 쭉 과정에 오히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후유증도 많이 사라졌고 사고 이후 무엇보다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아직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 환경과 그 지역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제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낮은 지역.
자신이 겪은 일이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내심 없는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버지니아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치료하는 그 지금 한 달 한 달 한 달 그 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버지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그 소개를 받았어요.
2010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남부 엘라베마로 그리고 수도 워싱턴과 근접한 버지니아주로 옮긴 이유 역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기회와 꿈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인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리치몬드와 피터스버그 이 두 도시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모든 전선에 대해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부군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남부군의 자랑스러운 수도였던 리치몬드 하늘에 연방의 성조기가 휘날렸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의 퇴각군에 대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작전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북부군은 퇴각하는 남부군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북부군은 가끔씩 퇴각하는 남부군의 이동 대열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멜리아 코트하우스나 세일러스 크릭, 하이 브릿지 같은 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맞서 싸웠지만 서서히 피를 흘리고 굶주리며 죽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하시오.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보고드릴 상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불쌍한 병사들을 더 늦기 전에 고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때 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역사는 그리고 국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라고요? 장군님, 이미 국가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장군님이 이 병사들의 국가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금년은커녕 먹을 것도 받지 못했지만 장군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장군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병사들이 수천 명은 남아 있습니다. 장군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장군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1865년 4월 7일 율리시스 그랜트는 로버트 리 장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랜트 장군이 보내온 편지는 싸움을 계속하는 건 가망이 없는 일이니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그만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포마톡스 스테이션으로 이동한다. 그곳에 가면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거기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다음 린치버그로 가서 기차를 타면 남쪽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리 장군의 병사들이 아포마톡스 스테이션에 도착하기 전 북부군이 한 걸음 앞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과 참모들은 북부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로버트 리 장군은 다른 대안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부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기로 한 날 아침, 로버트 리 장군은 아침 일찍 일어나 화려한 갈색 외투를 입고 허리에 빨간색의 장식띠를 내려보았습니다.
장군님, 곧 결전이 치러질 텐데 오늘 차림은 마치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나? 오늘 내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포로가 될 거라서 말이지. 그러니 최대한 멋지게 보여야 하지 않겠나?
날이 밝아오자 로버트 리 장군은 아포마톡스 코트하우스 마을의 외곽의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최후의 싸움터가 될 언덕 아래를 내려봤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북부군의 포위망을 돌파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부연합은 서서히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부가 그나마 전장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리 장군의 군사적인 천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리 장군이 아무리 전공이 뛰어나도 식량과 장비가 든든히 받쳐주는 북부군과 막강한 산업력을 가진 북부로부터 남부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항복을 결심합니다.
이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만나러 가는 일만 남았군.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죄 없는 수많은 내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다행인 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내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겠지. 나는 우리 병사들이 다시는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항복할 것이다.
화려한 갈색 외투에 빨간색의 장식띠를 허리에 두른 로버트 리 장군은 적진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장군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본관은 우리 군의 항복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귀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귀관과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1865년 4월, 4년간 계속된 참혹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으로부터 만나서 항복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말을 타고 아포마톡스 코트하우스 마을 갈림길로 갔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윌머 맥클린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랜트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차림새는 북부군을 총지휘하는 군 지도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장화와 바지는 흙투성이었고 푸른색의 외투는 더럽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Fleetwood Mac의 Peacekeeper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사랑의 추억 연가 잉글리시 비디오가 방송됩니다.